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이은경입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로켓 25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대북 비료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얼어붙은 한일 관계에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새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여객기 실종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남북한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한반도 전망대 이어가겠습니다. 이광조가 노래합니다. 오늘 같은 밤.
오늘 같은 밤.
지난 한 주간 있었던 한반도 관련 소식들을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 시간입니다.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서울입니다.
네, 이번 주 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인권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네, 지난 17일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COI가 인권 이사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었죠.
네, 그러면은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마련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난 20일 일본과 유럽연합이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을 인권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결의안은 이달 말쯤 나올 예정인데요. 회원국들이 논의를 계속하고 있어서 초안은 어쩌면 조금 수정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의 내용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초안은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안은 또 유엔 총회가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해서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검토와 적절한 행동이 취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네, 북한에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추궁, 그러니까 북한 인권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이르도록 만든 사람들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는 조항도 포함됐다고 하던데요.
네, 조항은 북한에서 인권 유린, 특히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루어져야 하며, 여기에는 북한 인권 문제를 적절한 국제사법기관에 회부하고 반인도적 범죄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제재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책임 추궁을 맡을 기관 어디가 됩니까?
네, 초안은 하지만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다룰 국제사법기관은 구체적으로 검명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 17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유엔에 특별법정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었습니다.
네, 또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에는 탈북자 강제 송환 문제도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네, 탈북자 강제 송환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 초안은요, 모든 나라들이 국제인권법과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상의 의무를 따르고 농르플망 원칙을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농르플망 원칙은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로 난민을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입니다.
네,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을 앞두고 미 국무부도 입장을 내놓았죠?
네, 미국은 구체적인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권고했다고 지난 20일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의 인권 유린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또 문서화할 현지 장치 설립을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에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이 장치가 유엔 인권 이사회의 조사 활동과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또 북한의 인권 개선을 압박할 추가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계획도 밝혔습니다. 추가 조치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차키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발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네.
이달 말 유엔 인권 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인 결의안과 관련해서 북한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결의안을 지지할 수 있게 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국제 인권 단체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데 동참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 인권 단체죠. Amnesty International은 이 단체의 동아시아 담당 국장인 로젠 라이프 씨를 통해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국제사회의 행동 의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휴먼 라이츠 워치도 유엔이 더 이상 북한 주민들의 고통에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유엔의 보고서 권고안 이행을 압박하기 위해 조사위원회의 보고회 직후에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네, 공청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이 공청회에서 각국 대표단과 비정부기구 대표들이 회의장을 가득 채웠고요.
네.
열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도 조사위원회의 활동 보고서에 따른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5월 13일 독일 베를린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결의안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네. 지난 주말 동해안에서 또다시 로켓을 발사했어요?
네, 이번에는 좀 많이 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죠.
네, 많이 쐈다고 하셨는데 몇 발이나 발사했습니까?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 시간으로 지난 일요일 저녁 6시 20분부터 10분 동안 이때 미국 시간으로는 일요일 새벽이었는데요.
네.
강원도 원산 부근 갈마반도 지역 일대에서 동해 쪽으로 단거리 로켓 10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저녁 8시 3분에는 8발을 또 9시 28분에는 7발을 추가로 발사했습니다. 모두 합해서 25발이었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로켓은 사거리 70km 내외에 유도 장치가 없는 프로그 미사일 계열로 추정됐습니다.
프로그 미사일이요? 어떤 미사일입니까?
네, 구소련이 만든 미사일인데요.
네.
지난 1960년대 초반에 생산돼서 배치된 지대지 단거리 미사일입니다. 프로그 미사일은 유도 장치가 없어서 다른 미사일에 비해 정확도가 낮다고 합니다. 하지만 탄두에는 고폭탄이나 화학탄 또는 핵폭탄을 탑재할 수가 있고요.
네.
차량에 탑재해서 이동해서 쏘기 때문에 발사 원점을 포착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이렇게 지난달부터 잇따라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를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6일 북한이 쏜 발사체와 관련해서 생각보다 많은 양의 로켓을 발사했고 화력이 상당히 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단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무력 시위로 파악하고 있지만은 어떤 의도에서 그 많은 양의 로켓을 발사했는지는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력 시위성 화력 시범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이 화력 시범이어서 이렇게 많은 양의 미사일 25발이라고 하셨는데 한꺼번에 쏘았을까요?
네, 이번에 북한이 다량으로 로켓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 대남 무력 시위 겸 또 소모용 발사 차원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는 1960년대 후반에 도입돼서 이미 40년이 넘은 미사일입니다.
네.
이 때문에 발사 연료 등에 대한 보존 유효 기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발사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소모용으로. 일부에서는 이번 프로그 미사일 발사가 미국을 향한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분석이다. 뭐 그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 미국 육군이 북한을 위험한 국가라고 지칭한 것과 관련해서 북한은 불쾌감을 드러냈었는데요.
네.
한국의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는 북한의 프로그 미사일 다량 발사 의도 가운데는 최근 자신들의 심기를 건드린 미국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은 미국에게 이처럼 파괴력이 강한 프로그 미사일을 동맹국인 한국의 서울에 쏟아부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한번 보라. 뭐 이런 네.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추가로 또 로켓을 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계를 계속하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북한이 지난 16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한 데 이어서 발사 차량을 철수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한국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단거리 로켓을 발사한 갈마반도 지역에서 10여 대의 로켓 발사 차량이 식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가 더 큰 규모의 추가 도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이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제기되고 있어요.
네,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 같은 전문가들이 대표적입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북한이 지난 주말 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한 것은 향후 도발의 전조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반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김 제1위원장이 내부 결속을 다지고 또 외부의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계속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곧 실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는데요.
네, 그 같은 견해는 평양 주재 영국 대사로 근무한 존 에버라드 전 대사의 관측인데요.
네.
북한 국방위원회는 지난 14일 성명에서 핵 억지력에 관한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위협을 했었는데 이것이 4차 핵실험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에버라드 전 대사는 또 북한의 미사일 연속 발사가 기술 개발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는 만큼 보다 큰 규모의 발사 실험을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듣기 세상보기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의도와 앞으로의 동향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북한에 대한 비료 지원 문제로 혼선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줄여서는 민화협의라고 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가까운 홍사덕 전 의원이 대표 상임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민화협의 북한에 비료 100만 포대 보내기 국민운동을 시작했다고 지난 14일 밝혔습니다. 민화협은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을 해결하고 남북이 상생하는 통일을 위해서 농업협력을 준비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민화협은 국민 1인당 한 포대 보내기 운동을 벌여서 북한에 20kg짜리 비료 100만 포대 모두 2만 톤을 보낸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6시까지 벌써 7만 3천여 포대를 후원받았습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화협, 그러니까 한국의 약 200여 개 정당, 종교,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협의회인데요. 이 네. 민화협의 북한에 대한 대규모 비료 지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민화협이 대규모 비료 지원을 추진하고 나서자 한국 정부가 이를 승인할지 크게 관심을 끌게 됐습니다.
네.
상당한 규모의 대북 비료 지원이 성사가 되면 5.24 조치 이후 크게 제한된 민간단체의 북한 지원이 세국면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의 북한에 대한 물품 지원에는 어떤 기준 또 어떤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겁니까?
네.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른 5.24 제재 조치 이후 한국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을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적 목적으로 제한해왔습니다. 이런 원칙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더욱 강화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쌀과 옥수수 같은 식량과 이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비료의 북한 지원은 장기간 중단되어 왔습니다. 현재 민간단체가 북한에 지원할 수 있는 물품은 영유아와 임산부 등을 위한 분유와 영양식 재료, 기초의약품 등으로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민화협의 비료 보내기 운동에 관심을 끌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비료 지원 운동은 민화협 내부에서도 박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가까운 홍사덕 의장이 주도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져서 더욱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하지만 민화협은 당초 지난 13일 서울 시내 사직공원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기로 했으나 준비 부족을 이유로 갑작스럽게 연기했습니다. 홍 의장은 민화협 간부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의장단 회의에서 많은 우려가 있었음에도 밀어붙였던 게 화근이었다며 큰일답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한국 정부는 이 북한 비료 보내기 운동에 반대하는 입장입니까?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민화협이 비료 후원 운동을 계속해서 해나가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6일째 통일부 장관은 지난 19일 기자들이 이와 관련해서 묻는 질문에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네.
대북 지원 승인권을 가진 통일부 장관의 이런 발언은 민화협이 정식으로 비료 지원 신청을 해와도 이를 승인하기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한반도의 주요 뉴스를 살펴본 한반도 전망대 BOA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뉴스의 중심이 된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장덕이 부릅니다. 소녀와 가로등.
In a country where we have unemployed veterans, given what they do for this country, but through joining forces, we've seen.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 화제의 인물의 주인공은 바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입니다. 미셸 오바마 여사. 물론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유명한 남편 못지않게 자신의 영역을 확실하게 개척한 여성입니다. 올해 50살인 미셸 여사는 미국의 명문대학인 하버드대학 법학대학원을 나왔는데요. 이 법학대학원은 대학을 마친 후에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공부하는 전문대학원을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법학대학원을 가는데요. 이 법학대학원을 마친 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됩니다. 이 변호사란 법적인 다툼이 생겼을 때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해 그들을 변호해주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죠. 미셸 여사도 시카고의 시들리 오스틴이라는 미국에서 여섯 번째로 큰 법률 자문회사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남편 오바마 대통령을 만난 것도 이때입니다. 미셸 여사, 이번 주 언론의 관심을 참 많이 받았는데요. 지난 19일 일주일 일정으로 중국 방문에 나선 게 큰 뉴스가 된 겁니다. 미국 대통령의 부인이 중국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미셸 여사의 중국 방문이 관심을 끈 것은 첫 방문인데다가 오바마 대통령 없이 단독으로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 부인의 해외여행은 남편의 일정에 맞춰서 남편과 동행하는 게 관행인데요. 미셸 여사의 경우 이번이 세 번째 단독 해외 나들입니다. 미셸 여사의 이번 방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부인 펑리위안 여사의 초청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중국 언론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셸 여사는 26일까지 중국에 머물 예정인데요. 이번 방문 중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일정도 학교 방문이 많습니다. 이번 방문이 비정치적인 성격이고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사이 민간 교류를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백악관의 설명입니다. 그래도 미국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위치 때문인지 세계 언론이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셸 여사의 중국 방문에는 두 딸인 사샤와 말리아, 모친인 메리언 로빈슨 등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미국 내 일각에서는 굳이 가족이 따라갈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가족까지 동행해서 많은 돈을 쓸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화제 인물, 이번 주 주인공은 미셸 오바마 여사였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이동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한반도 주변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얼어붙은 한국과 일본 관계의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고요. 관련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일본의 그 아베 총리가 지난 14일에 국회에서 아주 그 의미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사죄한 그 무라야마 다마를 개성을 하고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 다마도 수정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또다시 일본 정부가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양국 관계의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아베 정부가 계승하는 문제를 놓고 한국과 일본이 설전을 벌였는데요. 이 고노 담화가 무라야마 담화가 도대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고노 담화는 1993년에 일본의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를 한 담화를 말합니다. 일본의 관방장관은 그 내각의 중요한 결정사항을 그 조정하는 그 아주 그 중요한 자리인데요. 종종 그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그 견해를 밝히기도 합니다. 무라야마 다마는 2년 후에 나왔는데요.
네.
1995년에 일본의 전후 50주년 종전 그 기념일인 8월 15일에 맞춰서 무라야마 도미치 당시 일본 총리가 발표한 담화를 말합니다.
네.
그 일본의 그 식민 지배와 침략에 대해서 사죄를 한 담화를 말합니다. 이후 그 일본 정부는 그 무라야마 담화를 개성한다는 입장을 그 표면적으로는 유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실질적으로 개성하지는 않고 있다 이런 지적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는 그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와 그다음에 그 무라야마 담화를 개성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핵안보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 회의에서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 정상들이 만난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국 정상회담을 주선한 건데요.
네.
북한 핵 문제 등 그 핵 문제가 주로 거론이 됩니다. 일본의 과거사 문제 등 그 한일 간의 그 양국 간의 민감한 외교 문제들은 다루지지 않을 전망이고요.
네.
한일 양국 그 지도자가 회담을 갖는 것은 이명박 전 한국 대통령과 노다 요시코 당시 일본 총리가 회담을 가진 2012년 5월 이후에 처음입니다.
일본과 한국이 만나지 않고 이렇게 3자 회담 형식으로 만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당장은 양국 그 정상들이 만나기는 아직은 분위기가 조성이 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한 가지 그 소개를 드리면 지난해 10월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일본의 그 아베 총리가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영어 이니셜로 그 APEC이라고 그러는데요. APEC 그 정상회의에서 옆자리에 그 앉게 됐는데 박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그 외면하면서 아주 어색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네, 일본이 이처럼 태도 변화를 보이는 배경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한국 내선 여전히 일본의 진위를 의심하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그 미국의 압력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는데요.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해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그 공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한일 관계가 그 양국 간의 일본의 과거사 문제, 그리고 영토 분쟁 등으로 아주 그 나빠지면서 미국이 적극 그 중재에 나섰는데요.
네.
특히 미국은 그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달에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서 아시아 그 순회 방문을 나섭니다. 그래서 이 방문 전에 그 한일 양국 관계가 어느 정도는 정상화돼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한국이 그 다음 주 3국 정상회담을 받아들인 것도 이런 미국의 입장을 고려했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한국과 일본 관계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그 계속 나빠지던 상황에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이제 그런데 여전히 그 살얼음처럼 아주 불안한 상황이다. 이제 이런 그 지적이 많은데요. 특히 한국은 그 일본의 진정성에 대해서 여전히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양국이 그 위안부 동원 문제를 놓고 실무급 접촉을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양국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될지 여부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한미일 3자 회담이 한일 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실마리는 어느 정도는 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어붙은 한국과 일본 관계의 변화가 보이고 있다는 소식. 또 다음 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핵 안보 정상회의에 한미일 세 나라 정상이 만난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전개된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어떤 상태입니까?
네, 우크라이나는 그 유럽 동부와 그다음에 러시아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공화국인데요. 1991년에 구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독립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당시 이제 독립을 하면서 친 유럽 세력과 그다음에 친 러시아 세력으로 갈렸는데요.
네.
친 유럽 세력은 주로 이제 서부에 있고 친 러시아 세력은 주로 동부에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중심은 그 크림 공화국인데요. 크림 공화국은 친 러시아 성향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그 중앙 정부와 아주 그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왔고요. 이번 사태의 그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해 11월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친러 성향의 그 빅토르 야누코비치 그 대통령이 유럽 연합과 그 추진 중이던 무역 협정을 갑자기 중단을 해버립니다.
네.
이게 이제 친 유럽 세력의 큰 반발을 샀는데요. 반정부 시위가 확산이 되면서 사태가 이제 일파만파로 번졌고요. 급기야는 그 친유럽 세력의 야권이 그 의회를 장악하고
네.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해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기 선거를 결정을 했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러시아가 즉각 그 대응에 나섰는데요. 크림 공화국에 군 병력을 투입을 하고 주요
네.
시설을 점거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그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네, 결국 크림 반도가 러시아에 편입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크림 공화국을 둘러싼 러시아와 서방 간 대치 상황. 이제 다시 말하자면 크림 공화국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놓고 이제 러시아와 서방이 대치를 해왔다면
네.
지금 이제 이 상황은 끝이 났습니다. 크림 공화국이 이제 독립을 선언을 하고 결국 이제 러시아로 편입이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 이후에 서방과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러시아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이번 사태로 이 러시아와 서방 간의 갈등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그 크림 공화국을 편입을 하면서 그 푸틴 대통령이 그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 내용이 상당히 그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푸틴 대통령은 크림 공화국은 러시아와 역사를 공유한다 이러면서 이제 아주
네.
그 러시아와 그 크림 공화국의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긴밀한 관계를 먼저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의회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그 해임한 그 자체가 불법이다 이렇게 이제
네.
규정을 했고요. 지금 가장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네.
크림 공화국 편입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이고 국제법 위반은 아니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앞으로 그 행보에 대해서는 자신은 우크라이나의 분열을 원치 않는다.
네.
결국 이제 그 말은 크림 공화국 외에 우크라이나 내에 그 다른 지역을 합병할 의도는 없다. 이제
네.
일단은 그렇게
여기까지만이다.
예, 밝힌 겁니다.
네, 우크라이나 중앙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과 서방의 입장은 다릅니다. 이 러시아의 크림반도 편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 그 우크라이나 헌법에 그 위배가 된다는 거죠.
네.
크림 공화국은 우크라이나의 말하자면 지방 정부입니다. 근데 이제 지방 정부가 독립을 선언하고
네.
갑자기 이제 다른 나라에 이제 귀속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자 이제 이렇게 되려면은 우크라이나 헌법에 따르면은 우크라이나 전체 이제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절차가 없었던 거죠.
네.
그런 절차 없이 크림 공화국이 자체로 이제 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주민 투표에 붙여서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헌법에 위배되고 이건 곧 그 국제법에도 위배가 된다. 이제 이런 설명입니다.
네.
하나 이제 예외가 있는데요.
네.
말하자면은 그러면 지방 정부가 어떤 경우에서도 중앙 정부로부터 독립을 할 수 없는가? 이제
네.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예외는 있습니다. 그 예외가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의 그 주민들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인권 탄압을 한다든지
네.
이런 극한 상황인 경우에는 유엔 등 국제사회가 인정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선례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 경우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크림 공화국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놓고 푸틴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의 외교전에서 일방적으로 승리를 거뒀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번 사태를 보면 러시아는 군사력을 썼고요, 미국 등 그 서방은 외교적인 압박과 제재 이렇게 이제 그 맞서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상황을 그 전개된 걸 놓고 보면은 러시아의 의도대로 움직인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에 따라서 국제 무대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상당히 쇠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대응이 그 부적절했다. 또 미흡했다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이번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중국의 일방적인 행동을 부추길 수 있다 이런
네.
이런 이제 그 발언을 해서 주목을 끌었는데요. 무슨 말인가면 중국이 크림 공화국의 러시아 편입을 계기로
네.
남중국해 등에서 남중국해는 중국이 주변국들과 지금 그 영해 분쟁을 겪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이런 지역에서 일방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 푸틴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이 날까요? 아니 미국도 마냥 지켜보고만 있진 않을 것 같은데 미국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 러시아가 한 것과 같이 무력을 쓰지는 않겠다. 이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이고요.
네.
외교적인 압박과 제재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재는 개인에 대한 제재와 그다음에 경제 제재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개인 제재는 그 푸틴 대통령의 측근에 대한 금융 제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이 제재 대상에는 푸틴 대통령의 비서실장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경제 제재는 그 러시아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유와 그다음에 천연가스 수출에 그 타격을 주는 이런 데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간이 가면서
네.
러시아가 상당한 경제적 압박을 받을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이런 상황이 결국은 국제 그 시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겁니다. 한 가지 그 제재와 관련해서 특히
네.
그 개인 제재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이 제재 대상을 보면은 푸틴 대통령이나 그다음에 핵심 강요 예를 들면 그 러시아의 외무장관 같은 그 이런 사람들은 제재를 일단은 받질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그 협상과 그다음에 이제 추후 제재 여지를
네.
남겨두겠다는 조치입니다. 카드를 다 쓰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미국은 그 외교적인 압박을 통해서 러시아를 고립시키는 그런 이제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소련 영향권에 있었던 국가들, 특히 그 폴란드 같은 이런
네.
국가들을 이제 미국의 부통령이 직접 방문을 한다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지지를 약속을 하고 관계를 지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가 밝게만은 보이지 않은데요.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상황이 크림 공항을 둘러싼 그 러시아와 서방 간의 대치 상황이었다면 이런 상황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 러시아가 크림 공항을 편입한 이후의 그 상황인데요. 러시아는 크림 공항국 편입 그 작업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크림 공항국 편입 이후에 그 서방의 대응 조치가 주목이 되는데요.
네.
현재로서는 그 러시아와 서방이 서로 제재를 주고받는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그 예를 들면은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그 개인 제재와 경제 제재를 이제 내린 것과 그 동시에 러시아가 미국의 주요 의원들에 대해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
바로 이제 맞불 작전으로 나온 거죠. 자, 이제 그 푸틴 대통령이 앞으로 행보와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의 분열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문제는 과연 이런 그 푸틴 대통령의 그 발언을 어느 정도 이제 그 믿을 수 있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한 갈등은 이제 계속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우크라이나 분열이 그 확산이 된다면 사태는 정말 그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 크림 공화국과 세바스토폴 특별시의 러시아 연방 병합 문서에 최종 서명했다는 소식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말레이시아 여객기 실종 사건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22일로 여객기가 실종된 지 꼬박 2주가 됐습니다. 여전히 실종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먼저 문제 여객기가 실종된 상황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네, 그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 370편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 새벽에 그 0시 40분쯤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을 이륙을 했습니다.
네.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새벽 2시 40분쯤에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사이 그 남중국해 상공을 지나다가 레이더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조 요청도 없이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지금 실종 원인을 두고 상당히 여러 가지 지금 그 의문이 그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여객기의 탑승객들 중에는 중국 사람들이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승무원 12명을 포함해서 239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네.
중국인이 그 153명입니다. 상당히 많은데요.
네.
중국 당국이 수색 작업을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나라가 참여해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이 최첨단 수색 장비도 동원이 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20여 개가 넘는 국가가 그 상공과 해상에서 아주 그 대대적인 그 수색 작업을 벌이는 아주 그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네.
최신 항공기와 잠수함까지 동원이 됐습니다. 미 해군이 그 대잠 초계기를 투입했는데요. 대잠 초계기라는 것은 주로 그 잠수함 탐색이나 조사에 투입되는 그런 이제 항공기를 말합니다.
네.
특징은 그 레이더와 여러 탐지기들이 장착돼 있어서 수색 임무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특히 미래 대잠 초계기로 알려진 포세이돈 그 해상 초계기를 투입을 해서
네.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에는 수중 탐지와 촬영이 가능하도록 그 장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바다에 가라앉은 여객기 잔해를 찾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여객기 잔해를 찾는 작업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 실종의 원인을 밝혀낼 수 있을지가 참 관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호주 당국이 호주 서쪽 인도양 바다에서 그 여객기 잔해로 보이는 물체 두 개가 발견됐다. 이제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여객기 잔해로 보이는 물체가 위성 사진에 찍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근 해역에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벌어졌는데요. 잔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위성 사진이 그 찍힌 그 시점과 그다음에 호주 당국이 그 발표한 시점이 한 나흘 정도 이제 차이가 납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파도에 떠밀려서 이제 이미 그 물체가 다른 곳으로 이동했거나
네.
바다 밑에 그 가라앉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제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이제 수색 작업이 얼마나 어려운가는 미국의 유력 신문 그 워싱턴 포스트가 그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현재 그 수색 작업은 지구 위를 그 돌고 있는 위성의 그 사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색 작업이 위성 사진에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수색 그 대상 그 해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자세히 촬영을 그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촬영 범위를 넓히면 화질이 떨어지고 또 이제 화질을 넓히면 촬영 범위가 좁아지는 이제 그렇군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시 이제 그 정리를 해드리면 22일 현재까지 상황입니다. 네. 22일 현재까지 여객기 실종의 단서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말레이시아 여객기 실종 사건까지 이동혁 기자와 함께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김현식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회상 보내드립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경이었습니다.
Tonight, I'll say.